우선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발언 공제자는 진정한 수련입니다. 예전에 도를 닦음에 있어서 진정한 수련은 제자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련 중의 제자는 손을 내밀어 남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수련 과정 중에서 자신의 신체를 정화시키고 실제한 바에서의 전반 수련은 모두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정화시킨 다음 점차적으로 고에너지 물질에 의해 대체되어 어떠한 좋지 못한 것을 철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병을 봐줄 때 당신은 환자와 하나의 마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환자의 것을 당신이 몸으로 가져오게 되는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 나는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기공사가 말하기를 나의 공을 배우면 3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나의 공을 배우면 일주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열흘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매 한 집에 의사 한 사람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몇십 년이 간과한 수련을 거쳐야만 수련해낼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학습반에서 나간 후 사흘 동안은 의사가 되는가? 우리 석인 중에 가장 낮은 층사에서 석인이 이 한층 법중에 있는 의원, 의사도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과를 졸업하며 심혈을 쏟는 대가를 치러야만 의사로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3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집의 의사가 한 사람씩이 되는가? 그럼 인류는 병이 다 없게 되지 않는가? 들을 바에는 아주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공사는 모두 가짜이며 남을 속이고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왜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친다고 말하는가? 우리 많은 사람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남에게 병을 봐줄 때에 당신은 환자와 소통하는 하나의 마당이므로 환자 몸에 있는 병기는 당신과 하나의 순환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시작할 때 이 감각을 아직 느끼지 못하며 그의 병을 감소시켰거나 심지어는 그가 잘 고쳤다고 생각되어 당신은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치료해서 당신은 잘 느끼지 못하고 두 사람을 치료해서도 잘 느끼지 못하며 세 사람, 네 사람까지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더 많이 봐준다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느끼게 될 사실 당신은 당신의 덕으로 남의 병을 바꾸면 남의 업을 바꿉니다. 당신은 그대로 좋게 하자는 소원이 있는데 이 우주 중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 만큼 아무런 까닭 없이 남들을 좋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이 그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기 전에는 말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그대로 좋게 하려고 한다면 좋습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주지만 공짜로 줄 수 없으며 이 우주에도 하나의 이치가 있는 것이라 당신은 남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이 병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에게 덕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였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병이 있으면서도 또 남에게 병을 봐주고 있습니다. 병을 봐주고는 그 자신이 집에 가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한번 괴로우면 며칠씩 걸리는데 이러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큰 병을 봐주고 남에게 몇 사람 봐준 다음 그는 남을 대신하여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불기양양해 하며 나는 암 환자 몇몇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더라 그는 남을 대신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근기가 비교적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당신은 바로 당신이 덕과 근기로 남의 병을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근기가 괜찮기에 몇 사람을 보았는데도 당신 신체가 나빠지는 그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업력이 이미 대단히 크게 늘어났을 때 덕을 이미 남에게 많이 준 것으로 바로 이런 한 가지 관계입니다. 그런 기공사들은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공사가 아니며 수련을 거치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공을 얻은 것으로 그는 사람 그가 당신에게 돈 주는데 왜 당신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가 당신에게 정보를 좀 주고 에너지를 좀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오히려 소모되는 것으로 모조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기끔 하기 위하여 그는 비어코 당신에게 에너지를 좀 줍니다. 당신이 나가 치료를 하면 치료하자마자 낫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병을 당신이 잘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치료만 되면 당신을 망치게 됩니다. 단번에 당신은 환심이 일어나 기뻐합니다. 와,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구나. 이렇게 큰 병도 다 치료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기공사라고 부르게 되는 흐뭇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집착심은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남이 당신을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도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당신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감이어서 고통 사이로 수련할 수 있다면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 그로하여금 믿게 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그로하여금 내려놓게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수련할 수 없으며 망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온몸에 병을 철회한 것과 온몸에 업을 철회한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의 마음도 그에 의해 나쁘게 된 것으로 이렇듯 큰 집착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당신은 수련할 수 있는 하나의 감이었는데 끝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만든 것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역시 메시를 가지 못하면 당신은 믿어지지 않지만 보십시오. 이런 것을 이렇게 파괴하게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룬궁,
우리 파룬다 바수련 제자들은 누구도 무슨 공을 내보내고 기를 내보내어 병을 치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수련이란 이런 형식으로 병을 치료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공으로 병을 치료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은 당신 몸에 넣어둔 이런 것들을 당신이 그런 병기, 원벽으로 나쁘게 만들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치료한다면 나의 법신은 그것을 회수하며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깨닫는 문제이며 수련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하게 순수하고도 깨끗하게 자신을 수련하여 올라가는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병을 본다면 당신이 시제한 바에서 수련할 적에 그 병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공능으로서는 도저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공능이 나왔다 할지라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약 다 치료할 수 있다면 그 기공사는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왜 치료하지 못하는가? 많은 병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병은 조상으로부터 한 대 한 대 누적되어 내려온 것으로 무척 복잡하며 당신은 도저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신을 쉽사리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하는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일파조라고 하는데 또 무슨 점혈, 암마를 말하며 또 무슨 기를 내보내고 배출하고 배설하며 보충한다는 등등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법이야말로 아주 많은 것입니다. 무슨 광조대법, 전기침, 기침으로 치료한다는 요법이요 하는데 다루는 명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무슨 의료기공 학습반을 열며 당신에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수법을 가르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즉 그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며 완전히 사기치는 짓으로서 곳곳에서 병을 치료하는 무슨 무슨 수법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왜 사기치는 짓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 병을 볼 때에 어디 무슨 수법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한번 보기만 하면 곧 공이 나가게 됩니다. 신체의 어느 한 교, 도가에서는 교라고 말하는데 혈이며 어떤 하나의 교에서도 모두 공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는 온몸이 그 어떤 하나의 땅구멍으로도 공을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무슨 수법을 쓴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런 공능이 없다면 병을 도저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일파조를 이야기해봅시다. 만일 당신이 이런 공능이 없다면 그것은 속한 대법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런 공능이 없다면 당신이 가서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병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몸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 크고 작은 것이 다 있으며 다른 하나는 매우 흩어진 병독이나 병균 이런 것들로서 다른 공간 속에서는 바로 음력이 직접 조성한 병인데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것이 있어서 남에게 그것을 떼어버린다고 합시다. 이 병으로 어디가 아픈가? 종암이 생겼는데 여하여하하게 이 병을 떼어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잡아보도록 하라. 당신이 3일이고 열흘이면 기공사가 매우 능히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손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아마 별 일이 없고 무슨 감각이 없는 것으로 당신이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그것을 맞추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손은 그 공을 싣고 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은 당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뭘 이렇게 손을 휘저는 거야. 참으로 우습구나 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건드렸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지 이 손은 즉시로 상하게 되면 잔태가 됩니다. 그건 정말로 잔태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의학상의 어떤 병은 신체 검사에서도 어떤 연부조직, 세포라든가 무슨 신경이라든가 아무런 다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며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어떤 손상도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의 다른 공간이 진짜 신체가 상한 것이며 그것은 진짜로 상한 것으로 극장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치는 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닦는 일이란 이것은 엄숙한 것인데 그가 상상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몇십 원을 팔아서 능히 배워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인이 기능이 아니며 이것은 성인이 등사면을 벗어난 것으로서 성인처럼 돈을 좀 쓰고 공력을 좀 들여 배워올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아니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신심을 제거해야 하며 진정하게 수련하고 우주의 특성에 동화되어야만이 당신은 비로소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고 당신의 공능은 비로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 공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런 것들과 아주 약해야만이 그것들이 당신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순식간에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공간에서 당신은 그것들을 전혀 부딪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잡을 때에는 이념을 움직여 잡고자 할 때에 당신이 공룡 이미 나가서 단번에 그것을 거기에 고정되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서 잡습니다. 연공하는 사람은 모두 별도로 되는 업체가 있는데 당신은 보완하지 못합니다. 이 손이 비록 신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손은 벌써 신체에 들어갔으며 두 손이 휘 나갈 때에 한 대로 합쳐져 손 안에 잡아집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작던지를 막론하고 손에 잡아진 다음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그 열의 부처님이 대를 들고 사발을 들어 선호공에게 씌우기만 하면 선호공은 단번에 자그마하게 변하여 그 사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룡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손에 잡는다면 그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모두 작게 변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에 당신이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잡으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잡아오게 되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의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여길 적에는 그래도 괜찮으나 일단 병을 치료하게 되면 이 집착심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가 치료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잘 치료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한두 사람을 치료하여 아마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에너지를 소모해버렸고 그에게 좀 요만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 더 치료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는 이전에 잘 치료했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치료되지 않는가? 이 강렬한 집착심은 그러하여금 또 치료하게끔 합니다. 꼭 남을 잘 치료해 주어야 말겠다고 하면 부채를 철회할 수 있는데 당신이 잘 치료하지 못하면 나에게 공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치료해 줄 테다. 나에게 공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치료하겠다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붙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의 집착심이 저장한 것입니다. 때문에 파룬궁 제자는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함을 절대 금지합니다. 당신이 실제 파수련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들은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데 그때는 부채 수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실제 파수련이라 당신은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만큼 당신이 제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그때 당신들은 치료하라고 해도 당신은 치료하지 않을 것이며 함부로 남에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함부로 남에게 해주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속이는 그 모두가 엄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만약 당신의 역사를 뒤집어 본다면 당신은 이전에 남을 더욱 고생스럽게 다스렸는데 가증스럽지 않은가? 그럼 이런 일을 갚는 것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함부로 남을 해치는데 내가 단번에 당신의 병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남을 해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적에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하게 이 지경이라 수련되었을 적에 당신은 그 병을 함부로 치료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몇 해 전에 기공사들이 많은 병을 고쳤고 많은 일을 하였는가? 전반 천상적인 변화는 또 하나의 상태를 이끌어오는데 그것은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한 일이며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기공이 고조, 열조를 올리고 이런 천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고도 많은 대각자들이 내려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금기가 괜찮은 사람도 일부 기공사로 나왔으며 또 일부 금기가 괜찮은 사람도 나온 것만큼 내가 이야기한 반수라도 좋고 차공이라도 좋으며 병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에서 업을 없애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하였지만 지금은 안 되며 그것은 특수한 역사 시기 일이었습니다.
제가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장래에 당신이 치료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 또한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그때가 되면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정하게 업을 없앨 수 없는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정하게 공이 있으며 자신이 진정하게 공을 수련해냈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알고 있지만 우리
팔룬궁을
말한다면 스승님께서도 병을 치료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들은 애초에 사람들로 하여금 팔룬궁을 인식하고 국가 대표적인 기공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나도 비교적 좋은 일부 제자를 거느리고 병을 치료하는 자문 활동을 하였으며 기공 활동을 지지하였습니다.
支持过这样的气功活动.
그러나 반드시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사람들도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로 진정하게 수련하며 승화하게끔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 당신 자신은 병이 없을 수 있으며 진정하게 당신의 신체를 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下面呢
다음으로 우리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어둠과 이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득과 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종교 중에서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고 연상하게 됩니다. 이 실이란 바로 시주이며 좋은 일을 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며 득이란 바로 정과를 얻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得到正果 从这个
종교에서 말한 이 실이 함의에서부터 본다면 그가 이야기한 것이 너무 작다고 나는 말합니다. 시주는 오로지 수련 중의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사람은 각종 마음이 있는 것으로 탐욕, 욕망, 환희심, 집착심, 과시심, 쟁투심, 어쨌든 그야말로 많습니다. 당신이 시주할 수 있으면 재물에 대하여 혹은 돈에 대하여 좀 담담하게 여긴 것으로 이는 오로지 한 면에서의 마음일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실이란 하나의 넓은 뜻이며 속인 중이 일체 집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번에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며 당신은 천천히 수련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위로 승화될 때 그리 덜렁하게 감각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목표에 도달할 경우 그거 역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기에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스승님께서 천천히 도달하라고 알려주었기에 우린 천천히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요구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렇듯 작은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주를 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직업 중에 전문적으로 동량하는 것이 있으며 직업적으로 동량할 뿐만 아니라 또 동량 그룹을 이루고 어느 곳이 관광 명소면 어디로 가며 어디가 번호하면 어디에 가는 것으로 모두 무리를 짓고 심지어는 패거리로 결성되고 그룹으로 형성되어 부모까지 있습니다. 어떤 동량하는 사람은 당신보다도 돈이 더 많으며 시주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이름으로 표면 행식상이 요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진정하게 곤란한 사람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여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이름이란 광기적인 것이며 이 속인이 각종 좋지 못한 마음을 잃으며 좋지 못한 욕망을 잃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속인이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사실 당신이 빼앗고 싸워서 당신이 얻었다면 업을 빚는 것이 아닌가. 이 업이란 그것은 일종 흑색 물질이고 덕이란 일종 희고도 흰 백색 물질로서 그것과 덕은 하나의 마당에 존재합니다. 이 업력 이것이 우리 속인이 물질 공간에 반영되어 오게 되면 그것을 병독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그런 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간 속에서는 시커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업력이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거 역시 영체이며 모두 산 것입니다. 이 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김에 우리는 더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덕과 마찬가지로 모두 아래로 누적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전에 가져왔거나
너는 전반 생에 빚은 것이 있으며 또 한 가지 상황은 바로 저 상으로부터 아래로 이런 것이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 업을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며 그 각자도 두려워합니다. 누구의 몸에 만일 업이 있다면 누가 곧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누가 가서 고생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어느 날의 사람들, 어느 날까지 발전해온 사람들은 종교 중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생생세세에 이미 아주 많은 업을 쌓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바로 업이 구르고 굴러서 이 한 지경에까지 온 것만큼 사람의 업은 모두 대단히 강하다고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아직도 불성이 좀 있으며 아직도 착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업력은 대단히 큽니다. 업력이 대단히 큰 것만큼 아래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연구하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가? 어느 한식이 연마했는데 나는 왜 또 병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는 늘 그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며 늘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연공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고생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또한 다만 신체가 고달픈 것뿐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을 건드리거나 누구와 모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모두 옴력이 조성한 것입니다. 옴력이 없다면 어떠한 난이든 다 없습니다. 사람은 바로 옴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불편함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옴이 많게 되면 아래로 없애버려야 하는데 만일 당신이 수련하려면 없애버려야 합니다. 속인도 역시 없애고 있으나 그는 없앤다 하지 않고 갚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는 업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 연공인은 소업이라고 하며 자신을 제거하고 자신을 승화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괴롭기만 하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체가 괴롭다고 수련하지 않는데 그럼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고도 편안하게 공이 자라오르고 혹은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처음 눕기만 하면 공이 자라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강고한 수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당신이 진정하게 자신을 제거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시달림을 겪어야 하는 외에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는 것 역시 마음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연공을 좀 더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는 일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빚은 업을 당신이 갚지 않고 웅덩이를 툭툭 털고 간다면 어디 될 말입니까? 그건 무슨 이치인가?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니까 무엇이나 다 가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신은 모두 깨끗하게 갚아야만 비로소 수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이 업력을 없애줌으로써 당신이 위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일부분을 남기어 당신 자신이 넘치도록 하며 각계 층차 중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당신은 일부 시달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체가 불편하다든가 혹은 어떤 시달림에 부딪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모두 병으로 간주한다면 당신은 수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신체적으로 괴로운 것은 그래도 넘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면서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안 되겠다고 하면서 피를 맨먹음 토하고는 겁이 나서 야단하며 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내가 말한다면 당신은 예달음이 좋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연공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당신이 이 한 점을 하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도록 하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연공인이라면 병이 없습니다. 전반 수련 과정 중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에게는 모두 고험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고험해야 하는 것으로 당신이 대단히 잘 수련되었다고 해서 이 면이 고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신이 마지막 수련될 때까지 즐거운 당신을 고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롭기만 하면 병원에 가서 팽치료를 받으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침이 몇 개나 구부러지게 되어서도 들어가지 않자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연공인인데 이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은 우리 이런 일을 말할 뿐인데 특히 너네 부인들은 관건적인 생각이면 안 됩니다. 나는 목숨이 중요한데 나는 안 되겠구나. 무슨 이런 공이고 저런 공이고 볼 게 있냐. 나는 제 목숨을 살리고 볼 판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연공하였으니까 말이지 만일 당신이 연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벌써 황천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당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당신도 수련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연공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에 한 사람, 아주 괜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배치해 주었는데 좀 맹렬하게 배치하여 그로하여금 재빨리 업을 없애고 그로하여금 빨리 깨달으며 빨리 제거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연공이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곤두박질하여 길가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하여 거의 뇌혈전이어서 그에게 알려주자 그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에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걸을 수도 있었는데 다리가 그리 영원하지 못하고 머리가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는 내가 빠른 공을 연마하여 뇌혈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이 공은 좋지 않구만 빠른 공을 연마하여 뇌혈전에 걸렸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뇌혈전이라는 당신이 이렇듯 빨리 침대에서 내려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아주 많이 없애주었는데 당신은 이 일생이 기필코 뇌혈전을 얻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연공하지 않고 당신에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당신 그 한 번이 곤두박질의 무슨 모양이 되었을지도 모르며 당신은 한평생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에게 이런 정도로 업을 없애주었는데도 그 자신은 아직도 연공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깨닫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이 영공은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라든가 입정 중에서라든가 모두 일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위로 수련하는 데 무척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한 층에서 한 패의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오고 한 층에 한 패의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오기 마지막에는 몇 사람이 남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하는가. 이렇게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4, 5천 명 되는 사람이 앉아있지만 나 역시 낙관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수련하여 올라올 것인가. 하지만 나는 또 낙관적입니다. 어디에 낙관적인가.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수련하여 올라온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닐지라도 절대 다수는 장래에 모두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 당신에게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 엄력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에서 표현됩니다. 두 사람이라든가 서로 간의 모순이 나타날 때에 또 여기에서 표현됩니다. 그 음력 역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가면 어디에 건 모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가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고 거리에 가는데 누가 당신에게 눈총을 쏜다든가 누가 당신을 한 번 부딪힌다든가 당신을 발로 한 번 찬다든가 혹은 누가 당신을 욕한다든가
또
판매원이 당신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든가 어쨌든 어떠한 일이나 다 생길 수 있으며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좀 투철히 말합시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 국내의 일부 수련생들은 모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심지어 대다수는 이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장소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금전과 권력을 쟁탈하는 장소로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합니다. 서로 간에 악의 다툼을 한다든가 파리 대가리 만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심지어는 조그마한 직위를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데 내가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산다는 것이 참말로 힘듭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한 연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속인 중에서 능히 다투고 싸우는 사람에 대하여 이 아주 약은 사람에 대하여 그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들며 저녁에 잠을 자고 꿈을 꾸어도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그는 그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며 온몸 어디에나 병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그를 보십시오. 그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그를 따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의 연공하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이렇게 할 수 없으며 이런 것을 담담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마 어느 한 후 당신이 사업 환경 중에서 당신이 사무실이라든가 혹은 당신이 이 작업장이라든가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와 갑자기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당신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알려주기를 누구누구누구가 당신이 험담을 하고 당신에게 여운을 퍼뜨렸는데 참 듣기가 거북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장 화가 나서 야단입니다. 상사마저도 그 말을 믿고 있고 당신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다니 그야말로 화가 상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만일 속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는데 나도 혼내줄 테면 되돌아 그 자식을 혼내줄 테다. 이리하여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속인이며 영공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영공인으로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은 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부딪힌 다음 우리는 속인처럼 대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일을 담담하고도 또 담담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 역시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으며 그처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은 당신은 또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참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화를 냈다면 당신은 참지 못한 것으로 되며 사람이 화를 낸 다음에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전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영공인으로서는 마땅히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또 화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모종 의미에서 말한다면 당신은 또 마음속으로부터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아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날 이처럼 더럽게 만들었는데도 나는 되돌아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화를 내지 말고 또 그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니 화를 내지 않은 것으로도 안 되고 또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니 이건 아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감사를 잘 드려야 합니다. 왜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수련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하나의 복잡한 모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당신에게 공의사라는 이런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는가? 당신은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이 모순 중에서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여운을 날조했으며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을 만들어 당신이 얼마나 큰 이익을 챙겼다면 그는 당신에게 얼마나 큰 덕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그가 당신에게 보상하여 준 것이 아닌가? 반대로 당신 자신은 감당하는 일방에 속함으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남들은 이 이치를 보고 있으며 당신이 이른 일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크게 감당했다면 당신 자신이 없며 흑색물질은 또 백색물질로 전화되어 덕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나는 바로 당신이 이 흑색물질이 당신에게 조성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덕으로 전화되는 것으로 당신은 일거양덕이라 두 몫이 덕을 얻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모순 중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견식을 같이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으며 당신은 참아낸 것으로서 당신이 신심이 제거된 것이 아닌가. 당신이 신심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심이 얼마나 높으면 공이 얼마나 높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이 공은 시시로 자라며 바로 당신이 신심을 보고 있는데 제거된다면 그 공은 자랍니다. 그럼 당신이 신심이 제거되었다면 당신이 공도 자라 올라온 것이 아닌가. 당신은 일거삼득이라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일을 만나겠는가. 그래 당신이 남에게 감사를 잘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고층차에 도달한 다음 속인 중의 이치는 모두 거꾸로 된 것으로서 속인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당신은 그가 고수를 다투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며 그것은 가장 바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이러한 사람만이 가장 약습니다. 우리들은 속인 사회 중에서 연세가 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양과 함량을 강조하며 속인과 일반 견식이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을 아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업 중에서 기타 면에서 모두 잘하며 아주 괜찮게 완성했다면 누구도 당신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남들은 이 사람이 아주 좋고 자태가 정말로 높으며 아주 함량이 있고 아주 수양이 있다고 말할 것인데 속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도덕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당신이 신심이 아주 높으면 당신이 수련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켜 말한다면 그는 실질적으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덕을 다 남에게 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가 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속인은 모두 이렇게 보고 있으며 사람마다 아마 속인이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이 뛰어났으며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일반적인 것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더욱 높은 층차를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모순은 그것이 단지 당신이 사업 환경 중에서만 체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마 당신이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체현될 수 있으며 모두 다 가능합니다. 거리에 나서면 당신은 무슨 일에 부딪힐 수 있고 누가 길을 가면서 당신을 한번 밀쳐넣을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누가 당신으로 하여금 손실이 가겠끔 한다든가 하는데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며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실현시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일부 해외의 수련생과 이런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련생들더러 수련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다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사람마다 가난되니까 당신더러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문 수련에는 강문 수련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렇게 수련한 것이며 그의 그 한문은 바로 이렇게 수련했습니다. 그 서방 종교는 어떤 것을 당신이 오로지 참여하고 믿으면 고치기만 하면 곧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속임 중에서 속임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우주의
真善人
큰 이치 중에서 그의 이 한문이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모두 전반 이치를 똑똑하게 투철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유한 사람이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고관 대상이라고 수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전혀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된 영혼인가? 바로 당신이 이 순차에서 당신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 그야말로 구두쇠입니다. 이렇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높은 배술과 많은 봉급, 그 배술과 관직을 그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배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배술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돈이 있다 해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막론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대법은 대다수 사람이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해야 하기에 당신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무슨 업종이나 다 있으며 뭐라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당대에 더욱 널리 전해질 테인데 중국 사람들이 다 팔롱공을 배울 때 사람마다 모두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가 되고 스님이 아닌 스님이 되어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없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풀을 먹고자 해도 한 줌도 먹을 수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신의 사업은 사회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물론 당신이 크게 한다면 버는 것도 더 많은 것이라 그것은 속인 사회의 노동량에 따라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 그 이치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많이 지불하고 당신이 크게 한다면 아마 얻는 것도 많을 것인즉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한 층차의 사람은 부동한 층차의 모순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빈곤한 사람 사이 그들 층차의 모순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 사이의 모순이 있으며 장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 그들 역시 그들이 동등한 층차에서의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 배술, 크고 작은 배술은 그의 층차 중에서 모두 그의 부동한 층차 중에 모순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람은 모두 그것을, 많은 사람은 이 권력을 다투고 빼앗고 있으며 명예라든가 이익을 위하여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한 층차에는 부동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당신이 층차 중에서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며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된다면 이는 곧 연공인의 표준에 부합되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치입니다. 형식상에서부터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진정하게 제거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며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설립해도 좋고 당신이 실체가 없어도 좋고 당신이 장사를 한다면 이런 것을 여기에 가져오고 이것을 저쪽 지역에 가져다 판다면 역시 이 지역의 생활과 그 경제를 번영시키고 사람들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쪽의 제품도 제거될 필요 없이 팔려진 것이 아닌가.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일 따름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일들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이 많이 하였고 잘 하였다면 당신은 자연히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돈을 목숨으로 여긴다면 안 되며 그것을 담담하게 여겨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국과 실이 이 운명 문제를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 이 화면에 관하여 나는 신체로는 고생을 겪고 마음으로는 시달림을 받은 데로부터 그것이 당신 신체로부터 생기는 일부 괴로움에 대하여 물론 당신이 연공하는데 거만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체현되어 나오며 곧 아플 것인즉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로 고생을 겪는 한 면이고 마음으로 시달림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사람이 이 마음이 속인의 마음으로 이끌어지지 않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 이 사람은 당신이 나보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좋고 나를 나쁘다 해도 좋은데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모두 담담하게 봅니다. 물론 당신은 나의 이 증사에로 수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였지만 높은 것일수록 사급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 증사에 와서 나와 서로 이야기할 사람마저 다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남은 알아듣지 못하며 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회상이 이런 무슨 가라오케라든가 춤을 춘다든가 무슨 디스코라든지 나는 이 영화마저도 아주 또는 안 봅니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다 담담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미각에 대하여 남들은 먹는 이 요리가 대단히 향기롭구나라고 느끼지만 나는 맛이 나지 않으며 나는 또 그것이 향기로운지 향기롭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나는 단 것도 좋아하지 않고 시큼한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어쨌든 남이 좋아하는 것, 이런 집착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다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감수가 있으며 나에게는 나의 이 증차 중에서의 낙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시달림을 겪어야 하는 그것이 또 사회와 가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가정에 반영되는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하나의 가정생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습니다. 내가 사례를 들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기공을 연마했거나 혹은 어쨌든 연공을 하였는데 그가 기공을 연마하기만 하면 그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가 만일 기공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부부간에는 사이가 좋습니다. 일단 기공을 연마하기만 하면 그 집 선생이 아니면 그 집 마누라가 상대방에게 분풀이를 하며 싸우는데 그 사람은 다투게 됩니다. 그 역시 왜 그런지를 모르며 왜 기공만 연마하면 야단치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공 연마 때문에 부부간이 이혼까지 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요.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은 사상 중에서 풀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쨌든 하나의 이상하다는 것이 가로막혔을 뿐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공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은 수련이기에 비록 그가 다른 나름 수사의 것을 수련할지라도 그는 필경 일반적인 것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렇다면 그 초상적인 것은 하나의 초상적인 위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체조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으며 당신이 체조를 한다면 당신이 남편이라든가 당신이 아내는 당신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공을 연마하면 그가 야단을 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지 모두 온대기 조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연공상에서 연마를 괜찮게 했습니다. 당신이 공은 연공이기 때문에 기공을 연마해도 신체가 개변되는지라 신체를 정화시키고 일부 병을 제거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이 음력이 아래로 없어지게 됩니다. 정정 공법이라면 낮은 증사에서 귀를 연마하는 동시에 또 일부 기초를 닦게 됩니다. 무슨 통혈이라든가 맥을 열고 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안정설로 체양냉단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것은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귀를 연마하는 그 증사에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러한 것을 형성하게 되면 모두 초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곧 업을 없애야 하며 당신이 신심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들어서자마자 그의 남편 또는 아내가 무작정 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이전에 기공을 연마하지 않을 때에는 집에서 말하며 말한 대로 하였는데 감히 나하고 이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공을 연마하니 거꾸로 되었구나. 나와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어지 될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상대방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자 당신은 오늘 헛되게 연마하였고 아무리 잘 연마했다 하더라도 헛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해내며 마음속에 두지 않고 정말로 화를 내리눌렀다면 당신은 오늘의 공은 당신이 신체는 아마 정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은 아마 기초를 닦는 그런 것들을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층차에서 수련한다면 당신이 공은 아마 자라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공을 연마하면서 이런 일에 부딪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오로지 신심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집에서도 마땅히 신심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부모 형제에 대해 내가 어제 이야기한 도리를 당신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의 모친이나 그의 자식이 여하여하다면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는 수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이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며 당신이 아들, 자녀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모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다 있습니다. 누가 진짜이며 누가 당신이 오로지 선천적으로 당신을 낳아준 부모, 당신이 왼손을 낳아준 부모만이 비로소 당신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신이 효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며 당신이 이렇게 중국인이 전통도 다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이치가 있는데 정을 제외하고 또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땅히 자녀를 키워야 하고 그를 성인으로 잘 배양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부모가 당신에게 정을 길러준 은혜를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큰 것입니다. 정을 제거해버리면 자비가 따라 나섭니다. 그것은 더욱 미묘한 경지이며 더욱 좋은 경지입니다.
제가
물론 우리는 영공인으로서 되도록 속인과 같지 않음을 강구해야 합니다. 참음을 주장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주장하며 덕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며 어떤 모순을 만들지 않고 남과 악의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수련생들이 학습반에서 나간 다음 모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물론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일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수련반을 꾸리는데 이전에 일부 수련생은 괜찮게 하였고 신신을 잘 지켰습니다. 사회에서나 집에서 사업장소에서 모두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선 직장을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임이 오를 때에 남과 다투며 싸우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 것이라면 내 것으로 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면 자연히 나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땅히 노임이 올라야 함으로 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르지 말아야 했기에 그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집을 분배한다든가 이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직장에서 사업을 분배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걸 고르고 또 저것도 고르면서 어떤 일이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룬궁을 배운 후에는 모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겠습니다. 내가 무한에서 수련반을 부를 적에 무한의 수련생 몇 사람이 수련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느 한 공장,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인 것 같습니다. 이 몇 명의 수련생이 공을 배운 후에 이 몇 사람은 일을 하는데 본래 이 공장이 정신 면모라든가 사람들이 마음이 모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국영기업은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다방면이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제품이 질이 떨어지니까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이 더욱 좋지 못합니다. 이 몇몇 수련생이 돌아간 다음 연공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공장에서 일찍이 오고 늦게 가면서 근면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돈은 이전과 같지 않고 완전히 딴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전반 공장이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흔히 기공을 애호한다든가 심지어 이런 것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은 공장에서 모두 좀 이름이 있거나 심지어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남들은 모두 따라 나섰으며 이 공장이 정신 면모도 따라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무한 보도소 소장이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연공 상황을 보며 사업을 검사하러 갔을 때 공장장이 몸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신들 이 파룬궁은 어찌 이렇게 대단합니까? 나의 이 공장의 정신 면모가 다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부님이 언제 또 온다면 나도 가서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공장에서는 차를 파견하여 우리 이 서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 산동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 한 공장이 있었는데 아마 편집 공장이었을 것입니다. 편집 공장이라 무슨 목욕 수련이라든가 타월이라든가 모두 편집 제품이었는데 어쨌든 종업원들은 끊임없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으며 집에 가져가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어느 정도 모았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생들은 공을 배운 다음 돌아가서 더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여러분들을 영공하게끔 가르쳤으며 공을 전수할 때 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선동하에 여러 사람들은 이전에 가져갔던 것들을 모두 이 공장으로 되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어떤 모양인가? 이는 직장에서 생긴 일인데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현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팔룬궁 이곳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나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팔룬궁은 정토라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또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모두 우수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부 사이에 불화하여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눈에 거슬려 하고 아내가 남편을 눈에 거슬려 하고 애들과 자녀들도 모두 고달팠습니다. 공을 배운 후부터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는 것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많은 수련생들은 모두 친히 겪은 감정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사례를 더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이 예를 들기 좋아하는데 비교적 전형적입니다. 내가 태원에서 수련반을 부를 때에 한 50여 세 되는 퇴직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남편도 퇴직하였고 두 사람이 다 퇴직하여 파룬궁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파룬궁 학습반이 결석되기 전에 하루 이틀에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네는 내가 방금 차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된 일인지를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끌고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는데 큰길이 복판에 왔을 적에 당시 큰길에는 차가 없었던 것이지만 금방 길복판으로 걸어가자 멀리서부터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여 왔습니다. 한 승용차였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차에는 백미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 단번에 그녀의 옷을 걸어서 10여 미터 끌고 간 다음 팍 하고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50여 세 되는 사람이 퇴직하였는데 10여 미터 끌고 가서 팍 하고 단번에 땅에 넘어뜨리고 그 차는 20여 미터나 더 달려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흔히 우선 생기는 생각이란 바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뛰어내리자마자 당신은 왜 길을 다니며 보지 않는가고 나무람 했습니다. 그 차에 탔던 사람은 자네 빨리 그 사람이 어디 다쳤는가 보라.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와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촉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라. 어찌 되었는지 빨리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 기사도 정신 차리고 좋은 말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볼까요? 병원에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련생은 어떻게 대답하였겠습니까? 우리 수련생은 땅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가보세요. 결국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몸에 먼지를 툭툭 털고 남편을 이끌고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와서는 나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에 나는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나의 수련생은 신신이 확실히 아주 높게 제거되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 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 파룬궁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파룬궁 제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자동차에 부딪히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 떼지를 써서라도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 텐데 하물며 정말로 나를 부딪혔다면 병원에 가자. 어디 잘못되었는가고 하면 어디든 다 잘못되었다. 나는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봐달라. 나는 입원하여 나오지 않을 테다. 많은 사람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쁘면 사람이 이 일념에 달렸습니다. 이 일념이 자기가 갖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그가 땅에 엎드려 있으며 아이고 안 되겠다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에게 한번 떼지를 써야겠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아마 뼈가 끊어지고 근육이 상했을 것인데 좋고 나쁘면 사람이 일념에 달린 것이라 같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은 자기절로 일어나면 괜찮으니까 당신은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괜찮으니 당신은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신체를 검사해보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당신은 가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세에 10여 미터나 긁어나가 넘어뜨렸고 그렇게 빠른 차이에 그렇게 큰 관성인데 아무 일도 없고 옷마저 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도 마음이 풍년되지 않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말 바보구나. 왜 그에게 떼지를 쓰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좋고 나쁨마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 기사가 차를 벌리면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일부러 부딪혔겠습니까?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었겠지요. 즉 이러한 일을 말하는데 우리 이 수련생은 신신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우리 많은 수련생은 심득서감에서 버더서에서의 회보에서 이야기하였는데 내가 듣기에도 아주 생동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제 이야기한 만약 진정한 수련이라면 반드시 법신이 보호해야만 비로소 수련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한 면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수련생은 위험한 일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하였으며 아무런 일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생명위험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기로 그야말로 매 사람마다 다 있을 정도로 많으며 내가 보건대 노 수련생마다 다 있습니다. 나는 늘 그 예를 잘 듭니다. 북경에 우리 어떤 수련생이 자전거를 타고 큰 길에서 가고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북경에는 고급 승용차가 많은데 그 승용차가 단번에 그녀의 머리를 박아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길가의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이렇듯 큰 소리가 이 사람은 부딪혀 죽는 게 아닌가. 그녀는 머리에 부딪혔으나 아직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한쪽 발은 자전거에 디딘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머리를 만져보니 혹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겁을 먹고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가 부딪혀 상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련생은 신승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그 차는 그만큼 큰 험체기가 생겼습니다. 또 우리 어떤 수련생은 역시 북경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학습반의 결석대가 밤은 아주
깊었습니다.
겨울에 북방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잠을 자는 것으로 길에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자전거를 빨리 탔습니다. 그의 앞에는 멀찍이 집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차가 급속스레 뒤로 후퇴하였는데 그의 이 자전거의 관성은 앞으로 돌진했기에 이미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닥이 관성이 한 대로 부딪히는 것으로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었고 당근 부딪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차에 부딪히려는 순간에 그는 그야말로 어찌하시면 좋을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닥 힘이 단번에 그의 자전거를 반 미터 멀리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 그 집차는 또 뒤로 반 미터 후퇴되어 자전거 바퀴에 맞대겨서는 급작스레 멈춰섰습니다. 그때 그는 겁나지 않았고 누가 나를 잡아당겨 주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사람이라고는 없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은데 또 하나는 장춘에 있는 수련생이 집에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층집을 짓는 데는 10m 높이로 짓기 때문에 지금 매 나온 그 길이는 모두 철로 된 것이며 채취되는 철관으로서 길이는 4m입니다. 지금은 모두 이런 철관으로 비계를 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관이 고추 내리박히며 그의 정수리를 향하여 고추 떨어져 내려왔기에 길가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으며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 나를 치는 거야? 그는 누가 그를 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자 보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이 철관이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서부터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철관은 땅에 박힌 다음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아주 깊게 박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큰 바늘이 머리 위에서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만일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정말로 그의 머리에 박혔다면 그것은 바로 아가의 경과도 같이 단번에 밑에까지 낄 것인즉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큰 관성인가. 또 우리 어느 수련생은 큰 길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가 세 바퀴 차를 몰았습니다. 이 세 바퀴 차를 동북에서는 당나귀를 거꾸로 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바퀴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이렇게 타는 것으로서 이런 차인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의 뒤에는 우리 지금이 그 집집마다 방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문을 두 개나 뒤에 싣고 갔는데 돌을 부리는 한 트럭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수리를 하면서 기초를 닦느라 돌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큰 돌들이 부려지면서 그 전봇대, 시멘트로 된 전봇대를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덤프트럭인지 무엇인지 어쨌든 단번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시멘트 전봇대가 바로 그의 머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쾅 하고 전봇대가 그의 머리를 깠으며 그의 몸을 단번에 이 세 바퀴 차의 뒷캐비를 쳐 눕혔고 시멘트 전봇대는 그의 머리와 그의 몸 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가 따라 나섰는데 그의 아내는 야단났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밑에 깔린 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빨리 나를 잡아당겨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전봇대를 드러냈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어찌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가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방화문은 전봇대에 깔려 엉근 한 사람의 모양으로 큰 혼폐기가 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모양이 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시멘트 전봇대와 방화문 사이에 깔려 한 사람의 모양으로 펴 들어갔으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아주 이상합니다. 말하자면 어쨌든 그는 이런 일이 나타난 후에 이것은 바로 이전에 생명을 해쳤던 것으로 어쨌든 이번에 모두 갚은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난을 넘긴 것입니다. 신식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김에 우리는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런 수련생은 다 남을 원망하지 않지만 돌이켜 남들이 겁을 먹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얼마나 되는 돈을 주고자 하며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비용을 몽땅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괜찮다면서 당신들은 같이요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남들은 또 그를 찾아와서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괜찮다면서 그들에게서 일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신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떨어져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공법에서는 무슨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역시 수련이 아닌지라 어쨌든 악이 다투며 무슨 일이든 다 있습니다. 우리 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며 극히 개별적이고 적은데 이 역시 모두 마이며 우리 대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련계에는 일부 명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무슨 관정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하는 것이며 또 많고도 많은 설이 비교적 많고 특히 도가에서의 호칭은 더욱 많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들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모두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치를 에워싸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먼저 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관정이라고 하는가? 지금 많은 종교 중에서 또 많은 기공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종 종교 행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슨 종교 행식이 아닙니다. 의의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가? 이 관점이 목적은 신체를 정화시키며 제자에게 신체를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관점을 해주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이 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공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다만 사부가 사부님의 힘으로 제자의 신체를 진일보 정화시키며 부동한 층차에서 모두 정화시킬 뿐입니다.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관정의 형식은 바로 손바닥을 정수리로 마주 향하고 그 속으로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정이란 그 뼈로부터 본다면 만일 당신이 능히 자기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두 골로부터 줄곧 전반 신체의 뼈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모두 하얗게 변하며 줄곧 발바닥까지 모두 하얗게 변하고 뼈마저도 하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는 고도로 정화되는 만큼 관정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신체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물론 밀종 중에서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고 또 일종 수련하는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불교 중에서 오로지 밀종만이 관정을 주장하고 관정을 강구하며 관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고 법을 전수할 수 없는데 배웠다 해도 법을 훔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공계의 일부 기공사들도 관정을 하면서 나의 이 한 문의 것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관정을 한 후에는 모두 나의 제자다 라고 하는데 그가 무슨 세력을 만들고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을 붙들어두고 그의 돈을 뽑아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다면 내가 오늘 좀 가르쳐주는데 다음부터 당신은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하며 다음에 내가 오면 당신이 또 와서 배우고 또 나에게 돈을 바치라. 오늘 한 세트, 내일 한 세트, 모레 한 세트이다. 어쨌든 당신이 그 돈을 끌어모으자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 외문 사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기공을 하고 관정을 하여 성세가 가장 큰 것은 줄을 서서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관정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관정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십시오. 그의 공이 얼마나 높은가? 너무 낮고 너무도 낮아 내가 말한다면 아직 이 집 높이보다도 높지 못한 것으로 작은 것이 가련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에게 관정을 해준다면 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남에게 관정할 때에 그것은 에너지로 내리 누르는 것입니다. 그 공기둥은 단축되게 되며 에너지는 대가를 내게 됩니다. 내가 보건대 열 사람만 보면 끝입니다. 천 명도 넘는 사람에게 관정하는가? 내가 말한다면 열 사람만 제거하면 공이 없으며 당신이 더 관정하고자 한다면 곧 허탈해질 것인데 정말로 관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짜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 또 무슨 머리를 만지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는 관정을 주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관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의 법신이 당신에게 관정하여 줄 때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또 당신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부가 제자를 거느리며 보수를 따지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으며 당신이 감사할 필요가 없이 당신에 대하여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정을 한 다음 어떤 사람은 관정을 했을 때에 민감한 사람은 한 가닥이 뜨거운 구름이 정수리로부터 아래로 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갈 때에 나타날 수 있으며 잠을 잘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형식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현관이란 무엇을 현관이라고 하는가? 이 현관은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현관 일교라고 하며 또 현관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엇이 현관인가 말하고 말하는데 그 단경, 도장, 성명교지 중에 모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현관인가? 현관은 어떤 형태이며 뭘 하는데 쓰는가?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 진정한 것은 책에 써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누가 이 단경 도장, 성명규지, 황제대경을 붙들고 수련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수련해내지 못하며 쓸모가 없는데 그것은 다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현관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현관을 우리들은 그의 가장 시초로부터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한 문에서 수련할 때에 사부는 그에게 많고도 많은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전 그 부위에는 수요되는 일체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단전을 말하게 되어 우리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명사, 인식 문제를 시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단전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단전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사고적인 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전은 오로지 아랫배 부위에 있으며 아랫배 이하 고구, 회음 유의 육체 속, 다시 말하여 당신이 아랫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단전입니다. 자체로 갖고 있지 않은 일체 공력은 모두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자체로 생겨야 하는 생명체와 순류의 것들이 모두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오로지 이 한 곳이 전일 뿐입니다. 단이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설입니다. 그는 단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여기는데 왜 단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가? 그는 또 무슨 상단전, 하단전 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이념이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단이 맺혀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이념이 거기에 있게 되면 단이 맺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생각이 있을 뿐이고 그 사부가 당신을 도와 단이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이 있으나 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으로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단지 상단, 중단이라고 부른다면 내 생각에 괜찮으며 그래도 말이 됩니다. 또 단전이 없는 것이 없다는 한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신은 단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으나 단전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념이 거기에 집중되어 당신이 단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단이 맺히게 되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전이란 단지 한 곳뿐으로서 바로 아랫배 부위에 이 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상단전, 하단전이란 설은 착오적입니다. 오로지 단전이란 설, 바로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일체의 것들이 모두 여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단전이란, 우리가 말하는 이 단전이란 그 사람이 실제한 파이로 수련되어 중층 이상으로 도달했을 경우에 신체는 이미 무척 순수하고 깨끗해졌을 때에 바로 당신이 이 단전으로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를 원령이라고 부릅니다. 원선이라는 원이며 이론 이원이라는 원입니다. 영이란 영아라는 영입니다. 원령, 그는 영아가 아닙니다. 그는 영해가 아니며 원영이라고 부릅니다. 시작할 적에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금강불교의 지체란 바로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영이란 도가의 호칭입니다. 실제상 우리는 그를 불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고에너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며 바로 장대의 신체입니다. 우리는 번티의 전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신체와 그 신체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신체가 없다면 당신 그쪽에서 오지만 나타나지 못하면 이 공간으로 오지만 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 신체가 있어야만이 속인 중에서 있을 수 있으며 고에너지 물질로 전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며 저쪽이 원형이 신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수련합니다. 원형도 수련하고 번티도 전화시키며 장래에 한 대로 합칩니다. 우리들이 이 원형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작을 때에 그는 생기게 됩니다. 그 천목이 물체를 볼 때에 눈을 피하여 보기 때문에 그 눈은 사람을 국한시키지만 그는 사람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능히 미시적인 하에서의 물체를 볼 수 있으며 아주 작고 아주 작아 마치 참깨와 같고 바늘끝과도 같을 때에 그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탁구할 만한 크기로 자랐을 때에 그 전반 신체의 타지며 오관이며 내장 무엇이든 다 생겼으며 이미 똑똑한 것으로 아주 완벽합니다. 그 위로 자랄 때에 그가 시작하여 그가 나올 때의 연공할 때의 자세와도 같이 가부좌를 하고 나옵니다. 형상은 당신과 똑같으며 단지 당신이 어릴 적의 형상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점차적으로 자랄 줄 압니다. 그가 끊임없이 자람에 따라 그의 좌석이 아래에 그 연꽃이 생기게 됩니다. 연꽃이 생기며 한 잎 한 잎이 연꽃이 생깁니다. 그가 다섯지, 네다섯지 좌우로 자랐을 때에 이 연꽃 잎은 다섯지, 네다섯지, 대여섯지로 형성됩니다. 이리하여 한층의 연화자를 형성하는데 그는 거기에서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토 수련은 이런 신체를 갖지 않으며 이러한 것을 수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명상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부를 외우는 것을 강구하는데 때가 되면 그를 맞이하여 데리고 갑니다. 남들은 그에게 하나의 불체를 주어 하나의 불체를 연화하여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이쪽에서 연불만 하면 저쪽에서는 연꽃이 자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동적입니다. 자신이 연마하고 수련할 때에 자신이 일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꽃은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랄수록 커지고 자랄수록 더욱 커집니다. 탁구공만한 크기로 되었을 때에 그의 옆에서 또 하나의 공 모양, 그와 똑같은 크기의 그런 하나의 공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은 오히려 투명하며 아주 얇고 아주 얇습니다. 마치 그 흰 기구와도 같이, 마치 유백색의 기구와도 같이 투명하다고 말하자니 또 투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자니 어쨌든 이러하며 이런 것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하였지만 한층의 연화자가 자랐을 때에 이 공은 자리를 떠나게 되며 단전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행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관 이위인데 이것이 현관의 위치를 떠나는 현관 이위인데 자리를 떠난 후에 그는 아주 느리게 천천히 천천하게 위로 올라가는데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매일 그가 이동하며 점차적으로 위로 상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단중이 올라왔을 때에 바로 앞가슴 이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많은 정화적인 것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몹시 주요한 곳입니다. 그럼 그는 이러한 것을 한 세트의 것으로 형성되고자 하며 똑같은 것을 형성하여 이 현관 속을 충실시키고 현관 속에서도 충실히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어느 한 기간 고정해 있어 다 충실하게 된 다음 그는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목이 있는 이곳에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은 매우 숨이 막히는 감을 느끼며 머리가 아주 부풀어나고 매우 갑갑한 감을 느끼는데 마치 목을 억조이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단번에 정수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 목이 갑갑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머리가 부풀어나는 감을 느끼며 띵해납니다. 그럴 때에 그는 당신이 머리 크기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니환 거기에 머리에는 많은 뇌의 정화라든가 대뇌라든가 전반 기구가 모두 정수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당신이 대뇌 속의 구조에서 완벽한 한 몫을 형성하여 현관 속을 충실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현관은 우리 이 천목이 이 한갈래의 통도를 따라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갈 때의 그 기분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이 통로 속이 터지는 것 같고 당신이 앞니마도 다 부풀어 날 것이며 메스껍고 버티어 대단히 고달픕니다. 일단 그가 밀고 나왔을 때에 단번에 당신이 앞니마 이 부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행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또는 현관 소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현관 일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상 현관은 일규가 아닙니다. 이 현관 소리는 쏴서 나온 다음 이 현관은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체는 바로 이 부위가 인체의 백맥이 함류되는 곳이므로 바로 여기에서 당신 신체의 모든 맥 백맥, 물론 불가는 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가에서는 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면 당신 한평생을 헛되게 수련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위치에 있지 않고 당신이 위치가 없다면 당신은 무엇이나 다 헛되게 수련한 것으로 수련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극히 관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나는 왜 이렇듯 관건적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현관 그가 쏴서 나온 후에 백맥이 합류하여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한 바퀴 빙 돌고는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신체의 백맥이란 이런 것을 형성하려고 하며 그 속에서 이런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형성된 후에 그는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데 현관환이라 그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매우 고달픕니다. 들어간 후에 그는 당신이 깊은 숲 위로부터 다시금 밀고 나와 옥심이라는 곳에서 쏴 나옵니다. 물론 그가 다른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잠을 자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또 아래로 내려가 명문으로부터 또 쏴 나오는데 명문으로부터 쏴서 나옵니다. 명문 부위 역시 관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명문을 철문, 강철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많고도 많은 사람이 연화해내는 공능을 모두 이 속에 잠그어 두어 수련된 것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몽땅 당신에게 잠그어 두었으며 그 속에 모두 잠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신체의 분자 구조, 원자가 한 층이고 질자, 전자라도 좋고 원자 핵이라도 좋으며 포크, 중성 미립자, 어쨌든 아래로 개어 내려간다면 한 층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매 한 층마다 모두 문이 있습니다. 문은 얼마나 큰가? 마치 하늘처럼 큽니다. 물론 당신 자신이 전방 공간 마당이 그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신체에 체현되는 것은 마치 하나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연단한다는 주요 목적은 마지막에 이 문을 터치는 것입니다. 만일 터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다 석방되어 나오지 못하며 아주 단단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관은 당신이 명문에서 서류하며 그런 다음 뒤돌아갑니다. 그 다음 제 위치로 귀속하는데 현관 귀위라고 합니다. 현관 귀위할 때에 이때의 원형은 그의 원래의 곳에 돌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원형과 한대로 합치어 원형을 감싸주는데 원형은 구석에 앉아있는 것으로 이런 하나의 상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라며 원형 역시 자랍니다. 원형은 자신이 줄곧 자라서 당신이 신체만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체외로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에 만약 당신이 수련 성취되었다면 도가에서는 원형 출세를 이야기하는데 도가는 일반적으로 이 원형이 7, 8세, 8, 9세로 수련되었을 때에 그는 비쳐나옵니다. 왼손이 그를 주제하며 그의 재간은 대단히 큽니다. 불가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하며 극히 특수한 사람은 원형이 이만큼 크게 자랐을 적에 나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련 성취가 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원만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신체와 한대로 합쳐져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물론 생김새, 원형이 수련된 후의 생김새는 모두 20세 좌우입니다. 여자는 모두 17, 18세의 형상입니다. 그 진정한 각자의 형상은 모두 그토록 젊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그의 형상을 40여 세로 만들고 좀 노숙하게끔 함으로써 사람들이 믿는데 좀 좋은 것으로 될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두 대단히 젊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크게 자랐을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어떤 사람은 절에서 보았지만 특히 옛날 절에서 그린 일부 불상 바로 예전이 옛날 절이어야 하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릅니다. 특히 벽이 벽화를 보고 그려놓은 그 불상이 신체 주위에 모두 하나의 원으로 감싸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의 원 안에 앉아있으며 불상은 모두 원 안에 앉아있습니다. 머리 위의 광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반 몸이 다 그 하나의 원 안에 앉아있습니다. 그 불상은 모두 이러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이때의 이것이 바로 그의 현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시 현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를 그 자신이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 자신이 세계라 이 사람이 수련 성취되었을 때에 그가 원형을 갖고 갈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공으로 수련되었던지를 막론하고 그의 이 속에서는 단지 한 세트의 설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것으로 형성되었으나 아직 에너지가 없어 그를 충실시키지 못하므로 이건 안 되며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하게 세간에서 수련할 때에 무척 큰 고생을 겪으며 무척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갈 때에 당신이 수련 성취되었을 적에 당신은 다만 당신의 10분의 2의 공을 갖고 가서 돌을 얻습니다. 그럼 그 10분의 8의 공은 어디로 갔는가? 당신 신신이 펴준 것과 함께 그것을 꺾어서 당신의 이 작은 세계를 충실시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현관입니다. 이때는 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 작은 세계라고 합니다. 그를 충실시키는데 이때의 그는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충실된 후에 그는 무엇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계 속에 앉아서 손을 내밀면 옵니다. 남들이 부처님은 요요자적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놀고 싶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을 먹으려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향수하려면 무엇이나 다 있는지 손을 내밀면 바로 옵니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일생이 강고한 수련을 거쳤고 무수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 그 중차의 재고를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실시키며 바꾸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리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갖고자 하여 무엇이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가 수련되지 못한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도를 얻는 것은 단지 10분의 2이며 나머지 10분의 2의 공을 남겨서 도를 얻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속박이 없으며 그는 신통을 크게 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우리는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